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있지만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물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와 헌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야곱 얘기죠? 야곱이 도망가면서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직장, 그 학교, 그 가정, 뭐 그 교회,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 갈등, 문제 속에서도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외로워할 필요 없고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처한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괜찮아. 이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셔. 아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로 연락되어지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는 그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전도하는 그곳에 또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고 모든 예배가 기쁨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누리시길 바라고요. 성경은 모든 것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이었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모든 것이냐?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어린아이들은 굶어 죽고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냐? 저주와 재앙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저주와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 문제가 와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을 놓치면, 복음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면 또 영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재앙이 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7번 망했다고 합니다. 왜?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고 복음을 놓쳤고 예배를 놓쳤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경험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재앙 막는 길이고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이것이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 선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237,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완전 답을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진짜 재앙 만난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할 자는 의인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꼬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코자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종교와 그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응답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얘기했지만 오늘 또 중요하니까 예배에 대해서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그 얘기는 뭐죠?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하면 예배드리는 예배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 원숭이는 똑똑하지만 예배는 못 드려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합니다. 예. 인간만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지냈고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예. 인간만이 했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대신관계가 좋을 때 신기하게도 대인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품어지고 이해가 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을 다 살려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충분히 형들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코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면서 사람을 다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대물관계도 하나님께서 더해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욥이죠. 욥은 재벌이라고 갑부라고 했나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왜죠? 욥이 고백을 하죠. 욥기서 1장 21절 뭐라고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송축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예. 네. 그리스도 세계보 언약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그 예배 시간이 졸립고 그 예배 시간이 싫다. 진짜 저주받은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근데 나는 예배만 드리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기대가 된다. 그 사람은 지금 응답받고 있는 중 있습니다. 예, 여기 오면서 마귀가 어떻게든지 예배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했을까요? 그러면서 끝까지 쫓아 오셨잖아요. 유영조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더해 주시는 중 있습니다. 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에 요소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예,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목회자도요 말씀을 전할 때 절대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화를 들면서 간증을 하면서 증거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경청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르신지 경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목사님이 왜 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왜 저 말씀을 하셨지?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긴 했는데 한 주 동안 나보고 뭐라고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예, 다시 들으세요. 이게 저도 목사지만은 말씀을 전할 때 막 던지지 않아요. 지금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맞춰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도 못 드는 거야. 마귀가 귀를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기도하면서 청종해야 되고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가 돼야 돼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취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 보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뭔가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은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만남의 축복 주시고요, 문도 열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데 본인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어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 잔을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주면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부담이 돼요. 근데 기도가 그 동반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세요. 그럼 끝났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충만 주세요. 성령충만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증거를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주세요.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도 메시지를 할 때 항상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충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더들 레포트를 쓰든지 뭐 숙제를 하든지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학업을 통해서 내가 전문성을 배워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충만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살았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동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찬양의 감동. 그러면서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양 가운데. 그러니까 찬양만 잘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변해요. 치유가 되어진다니까요. 왜? 그 나는 가수다 뭐 그런 거라든가 뭔가 진짜 노래 잘한 사람들 그거 제가 들어봤거든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거기 관객들이 막 그 노래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에 대한 능력이 있는 거야. 파워가 있는 거예요. 군인들 그 전쟁하려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되냐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군인이었잖아요, 저도 옛날에. 아무리 힘들어도 군가를 부르면 힘이 생겨요. 신기하게도. 왜? 행군을 하거나 뭔가가 이렇게 유격 훈련을 받거나 할 때 군가를 부르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이 안에 파워가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고 찬양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렸다 했잖아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부신자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그 뭐랄까 전문성을 갖고 나름대로 이렇게 경제응답도 받고 문화도 바뀌는데 뉴에이지 문화로 만들고 있죠. 또 뭐가 있죠? 네,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은 빛의 경제응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선교를 돕고 그리고 나 또한 흑암의 경제가 꺾이고 빛의 경제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이 좀 있습니다. 헌금은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또 성찬도 있거든요. 네, 성찬식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진짜 피 흘리신 거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시고 하는 행위 그 예식이고요. 그걸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예배가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성공됐다. 그 사람은 뭐든지 지금 다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가 끝난데도 기도가 안 되고 예배 때 찬양을 안 하고 예배 때 헌금을 못하고 있다. 뭔가가 막힌 거예요. 이것들을 진짜 다 성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교회 나왔고 하나님 믿었는데 되는 게 없다고 청년이 그런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했더니 내가 말을 하라고 다 얘기를 안 했어요. 네가 언제 하나님 믿었냐? 너 예배 시간에 졸았잖아. 너 헌금 안 하잖아. 너 기도 시간에 딴짓 하잖아. 찬양 시간에 딴짓 하잖아. 네가 언제 하나님 믿고 언제 예배 드렸어? 하는 행동을 보면 완전 꽝이에요. 그냥 앉아있만 있는 거예요. 구경만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아진 게 없다고. 근데 그렇게 대놓고는 얘기는 안 했죠. 기도만 그러냐고 기도해주겠다고 넘어갔죠. 객관적으로 보이면 이게 보여요. 왜 내가 응답이 없는지. 자, 오늘 누가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을 보면서 앉으셨대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셨대요.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주님께서 보신다고 합니다. 41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헌금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다고 합니다. 42절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러니까 두 렙돈을 넣었대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렙돈이면 동전이에요. 우리 지금 얘기를 하면은 아주 낮은 금액인데 뭐 1,000원 정도 뭐 그런 정도 금액인 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많이 넣겠죠. 근데 가난한 과부가 1,000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덜 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맞잖아요. 야, 액수로 봤을 때는 덜 냈잖아요. 약간 창피할 수도 있어요. 예. 제가요 이럴 때도 있었어요. 뭐냐면.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 좀 형편이 안 좋아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내 주머니 1,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고민을 해요. 내가 목사인데 렘넌트가 아니라 목사인데 지금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1,000원은 못 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안 낸 적이 몇 번 있어요. 차마 내가 1,000원을 못 하겠다 그랬는데 근데 나랑 친했던 이제 부목사님 계시거든. 그 얘기를 했어요. 헌금을 하는데 1,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못했어. 했더니 그런 말이 어딨냐고. 너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하나님은 X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뭐가 창피하냐고 나한테 그 얘기를 딱 해줬어요. 그치. 내가 사람 앞에서 헌금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했어야 되는데 작은 돈이라도 내가 가진 것의 최선이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텐데 라는 마음이 딱 다시 이렇게 회개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면요. 예,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줘요. 42절 인정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대요. 모든 사람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이 얘기는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44절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얘기했다면서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봤거든요. 권사님이랑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랑 그 권사님 따님이 얘기하는 걸 우연찮게 들었어요. 내가 엿들은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건데 권사님이 따님이 엄마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번 달만 11조 패스하면 안 될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딱 얘기를 하면서 막 그 사정을 막 들으면서 막 이렇게 안쓰럽게 생각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하나님은 중심을 좀 보시는 줄 믿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헌금은 마이너스다. 헌금은 지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헌금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흑암의 경제를 막고 빛의 경제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경제 축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경제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좋고 나쁘고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헌금의 의미를 조금 다르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11조. 11조는 뭐죠? 10의 1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까? 예, 아니죠. 내 모든 돈은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다. 나는 청직이다.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 것을 관리 감독하는 청직이다. 그 고백이에요. 돈은 내 거다. 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한 거 아니면 내가 뭔가 농사를 져서 이렇게 얻은 거 장사를 해서 얻은 거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경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주인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살 게 아니라 그 경제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세요. 그 경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통해서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돈을 낼 때 이 사람의 중심 진짜 하나님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경제 주인이라는 것을 완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뻐하고 있는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아까워요? 죄송하지만 그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진짜 죄송하지만 근데 그 헌금할 때 감사해요? 그리고 더 하고 싶어져요? 마음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경제,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딸이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게 안 됐어요. 미리 준비를 못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제 관리에 지금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경제 관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가계부 쓰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너도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제를 갖고 관리하기를 원하세요. 마음 놓고 막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뭐 생활비 다 날려가지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돈은 항상 부족해요. 300을 벌어도 부족하고요, 500을 벌어도 부족하고요, 100을 벌어도 부족해요. 절대 돈은 남지 않습니다. 능력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능력이 아니라 그 주신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남는 게 능력이에요.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500을 벌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100을 벌어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하기를 원하세요. 관리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도 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소비에 있어서 흑암 경제를 막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경제에 힘든 걸 왜, 경제에 고통을 왜 주냐? 지금 네가 여기에 잘못됐으니까 고치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 로봇을 옛날에 컴퓨터 학과 있잖아요. 저도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그런 걸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신기한 게 뭐냐면 로봇가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통이 없어요. 로봇들은. 네.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뭔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웃기잖아요. 로봇이가 뭐 어디 부딪혀가, 아야! 하면서 막 편한데요. 근데 인간은 그게 있어요. 신기하게도. 왜죠? 인간은 그 고통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스탑을 시켜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뭔가 돌불에 넘어서 아프다! 그러면 다음에 또 돌불에 넘어지면 또 더 부서지니까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그 행동을 스탑을 시켜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통 또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왜? 하라고. 너의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만 원을 줬는데 그 10만 원 관리에 성공하면 다음엔 100만 원을 줘요. 그 100만 원 관리에 성공한 사람은 다음에 1000만 원을 줘요. 내가 재벌집 회장인데 아들이 돈은 준 족속 다 날려요. 그러면 내 회사를 그 아들한테 해야 될까요? 경제 관리를 더, 회사 관리를 더 잘하는 직원한테 넘겨야 될까요?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 지금 그 경제에 관리에 작은 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관리를 성공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만 원을 헌금 못하는 사람은 10만 원을 못해요. 그렇죠? 만 원을 헌금 못하는 사람은 천만 원을 헌금 못해요. 11조 천만 원을 못해요. 덜덜덜 떨어요. 예.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릇이 안 돼 있어요.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받는 빛의 경제 응답을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작은 경제에 성공한다면 하나님 더 큰 경제를 맡기실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도 살리고 렘넌트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는 선교하는 전도하는 응답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지나갈 때 기도하세요. 아깝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또 성공했군요. 하나님, 내가 이 헌금함에 더 많이 헌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경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경제도 주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우리 렘넌트 있을 때 뭐래, 목사님 뭐라 했냐면, 너 11조 많이 하는 사람 되더라고 기도하지 마라. 10에 9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충분히 쏟아 부어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영광 돌리고 자기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건 힘들지만 해야 돼요. 아멘. 예, 저도 힘들어요. 근데 해야 돼요. 안 하면 예. 우리 렘넌트들도 힘들 수 있고 교회도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거 좀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는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은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왜죠? 그래야지 전도, 선교 할 수 있어요. 예. 목회자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교회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못하면 딴짓을 해요. 딴짓. 예. 싸우고 막 딴짓해요. 우리는 그 딴짓할 시간 없습니다. 진짜 전도 선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수련을 통해서 나에게 큰 은혜 주셔서 전도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 받으니까 전도문이 열려요. 내가 막 예수 믿으세요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려요. 연락이 와요. 누구 좀 만나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다락방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복음 전할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는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부탁하고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헌금의 중요성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졸게 하는 사탄마귀를 꺾어주시고 헌금이 아깝다고 하고 생각하는 사탄마귀를 꺾어주시고 예배 시간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헌금이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그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모든 환경 속에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대신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대인관계 축복, 대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위하여 오늘 예배에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성찬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부가 진짜 그 작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헌금관을 통해서 경제관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작은 돈에 하나님 우리가 관리에 성공해서 더 큰 돈으로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를 돕고 교회를 살리고 선교사 를 돕고 우리 후대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 중심이 되어 하나님 전도 선교의 문의 응답을 문이 열려지는 응답을 받는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로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